매기 성경 강해.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목동 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강해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데살로니가 후서로 모시겠는데요. 오늘은 2장 9절 말씀부터 나누겠습니다. 근데 2장 9절 말씀부터 또 하나의 중요한 주제가 우리 가운데 소개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대환란기 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이 12절까지 계속되어지는 말씀인데요. 함께 여러분들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2장 9절 말씀을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보셔야 되는데, 악한 자의 이말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그랬어요. 이것은 사단에 속한 자여 불법의 사람이고요. 불법한 자인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들은 아마도 뭐 분명하죠.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들을 막 행하고 그런 것들이 따라올 그러한 하나의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2장 9절을 보면 능력과 그랬어요. 그 사단이 그 능력을 행하는 거죠. 이 능력이라고 하는 건 두나미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아시죠? 여기 두나미스에서 다이너마이트가 나왔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그것은 초자연적인 요소로부터 나오는 물리적인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는 뛰어난 치료자의 기적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가 물 위도 걸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바람도 다스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바람을 통해서 욥의 아들들과 딸들을 데려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나요? 사단은요, 뭐 이게 보통 기적을 행하는 자가 아니죠. 사람들로부터 누군가가 기적을 행한다는 말을 들을 때 참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 어렸을 때 그 무당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그 막판에 꼭 그 저희 동네도 그 무당이 있었는데 한 500년 정도 된 그 은행나무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해마다 그 구슬하면 말이죠. 그 양반은 그 구타기죠. 왜냐하면 제 그 친구의 어머니였으니까 그 구타게 되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 뭘 앞두고 좀 기도회 하고 그러잖아요. 또 성령 하나님을 또 간구하고 그 양반들도 그런 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착 이렇게 정성을 들이고 뭐 해서 막판에 뭘 하냐면 작두 타는 걸 한다고요. 그 시퍼런 작두를 탄단 말이죠. 그 사탄은요, 정말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그러나 사탄의 능력은 뭡니까? 전능하지는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전능하십니다. 그냥 뭐 바람을 일으키고 물을 뭐 하고 뭐,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것은 성경이 기적을 행하는 자가 사단의 역사를 따라 올 것이라고 예언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범위 내에서 사단들이 이러한 역사들을 이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능력과 표적근인데 표적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그건 나타나는 건데 이 표적은 사람들로부터 환심을 얻기 위한 목적에서 이러한 내용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적그리스도는 위정자와 종교계는 물론 당시 과학계까지 환심을 기울이는 표적을 행할 거라고 매기 목사님은 지금 보고 있어요. 그것은 아마 일반적으로 모든 성경학자들이 바라보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저는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된 곳에 속아 넘어가서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그 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영적인 시각에서 보면 아마도 저것은 사탄의 역사가 아니겠는가. 그 중에 하나가 요즘에 생명공학 분야가 아닐까 싶어요. 생명공학 분야. 그것은 우리가 조심스럽게 말을 해야 되는데 다 그렇다라기보다도 생명공학 분야 한 분야를 사탄이 지금 사용하고 있고 쓰고 있다라고 저는 감히 여러분들이 말씀드릴 수 있다고 봅니다. 특별히 또 영화 쪽 분야예요. 그래서 그 영화 분야를 보면서 얼마나 놀랍니까? 맞습니다. 능력을 행합니다. 표적을 행합니다. 거짓 기적을 행합니다. 이것이 사단의 역사란 말이죠. 그것에 우리가 넘어가지 말아요. 어떻게 넘어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넘어가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10절 말씀을 볼까요?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저 그리스도는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에게 이것을 행할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것은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고 구원함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라고요. 저는 앞으로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 전파될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요. 말씀만이 온전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일에 교회가 커다란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희 교회도 그러한 역할에 동참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될 것은 요즘은 이 매스미디어 세상 안에 특별히 방송 매체를 통해서 참 놀라운 것은요. 지금 한국에서 이렇게 방송되는 이 방송들이 전 세계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것 있죠. 이제 그 접시 안테나만 잘 갖추고 있으면 뭐 이런 부분들을 또 인터넷이 있잖아요. 전 세계 어디서나 이 인터넷을 통해서 뭐 자기가 듣고 싶은 라디오 프로그램 또 뭐 동영상 참 이런 것들을 사탄이 사용해서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2장 11절로 가보실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거짓된 것을 믿게 하실 겁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게 궁금하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영적 중요한 생각인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좀 불공평하지 않나 싶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게 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울거나 그들을 조국으로 보내려는 간절한 마음이 일어나거나 좋은 의도로 망설이게 하지 아니하셨단 말이죠. 만약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했다면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려고 할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한데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자신의 주관을 따라 결정하도록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로 하여금 그의 마음 가운데 이미 정해진 것들을 보이게 하는 상황으로 몰고 가셨던 거죠. 그래서 강박하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 안 보내려고 했어요. 더 안 보내려고. 하나님 편에 서지 않았단 말이죠. 그들은 복음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복음에 대해서 마음을 꼭 닫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당신의 말씀을 주시는 은혜를 베푸시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받지 않고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렇게 받지 않고 거절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미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다고요.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거짓된 것을 믿는데 마음을 열고 진실된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에 대한 마음을 닫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복음을 들은 교회에 출석하는 것을 중단하게 될 때 이단과 세상의 잘못된 사상에 마음이 빠지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많은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 주일날 아침이면 돌아다니면서 그 잘못된 것을 전하려고 여러분 얼마나 애를 쓰고 수고합니까? 참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저는 교회 예배에 출석해서 복음을 듣는 그러한 지성인들이 그것들을 거절하고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사교 집단. 저는 그것 보면 참 놀랍더라고요. 그 영생교회에 빠졌던 그 넥타이 부대들 있잖아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런 넥타이 부대들이 그 양반 앞에 다 무릎 꿇고 있어가지고 박수 치면서 영생교회가 다른 거예요? 아담은 영생하지 못했다 이거 아니에요. 실패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만이 영생하게 된다. 간단하게 말하면 그런 거죠. 여러분 그게 가능해요? 옳지 못합니다. 근데 그런 것에 사람들이 빠져 넘어간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말세 때 양과 염소를 구분하시듯 거짓과 진리를 분명하게 구분하실 겁니다. 12절 말씀 볼까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거절하는 사람들을 심판하실 겁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 지금까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앞으로도 계속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이 자리에 앉아서 본 책에 있는 또 무슨 성경이라든가 또 무슨 성경 교재라든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깨닫지 못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자신에게 접근해 오는 모든 그런 어떤 미혹으로부터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으셔서는 안 된다고요. 그런 건 닫으셔야 돼. 진리에 대해서는 마음을 여셔야 됩니다. 그것만이 온전히 우리가 살 길인 겁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그러면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진리를 받아들이시고 불의에 대해서 마음을 닫으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게 되고 여러분들이 참 놀라운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 놀랍게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찬송 함께 하고요.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할 수밖에 없도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의 그 2장에서 나타나는 주제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과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요 말씀이 13절부터 시작해서 17절까지 나와 있는데 이제 요 말씀 오늘 좀 나누고 아마 다 나누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부터 그 13절부터 쭉 이 본서신의 실질적인 부분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앞으로 일어날 사건들과 관련해서 성도들은 자기가 그리스도의 강림을 믿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는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강림을 믿는 것이 밖으로 뛰어나가서 하늘을 향해서 오 예수님 빨리 오시옵소서 라고 부르짖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은 단지 경건한 넌센스에 지나지 않을 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믿는지의 여부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세 가지의 다른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 세 가지 그 다른 방법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면서 오늘 좀 순서를 마쳤으면 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 있어야 된다 하는 건데 이제 13절로 14절을 볼게요. 주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는 본 두 절에서 구원의 전 과정이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본문은 우리에게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즉 구원에 있어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요 13절로 14절이 참 중요한 겁니다. 몇 가지를 좀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너희를 택하사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그랬습니다. 로마서 제8장은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게 로마서 8장 28절로 31절까지의 말씀이거든요. 이것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에 지금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13절로 14절 가운데 있는 말씀 가운데서 다시 한번 증거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셨다. 구원을 얻게 하셨다. 여러분 이것이거든요. 이것은 구원의 과정에서 과거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저는 이것이 말하는 의미를 좀 더 좀 이해하고 있다고 저는 확신하는데요. 그대로 믿는다고요. 여러분은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믿음적 반응을 보이셔야 된다고요. 그 유명한 설교가 중에 스폴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이것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제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저를 택하셨다는 사실에 대해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것은 만약에 하나님께서 제가 세상에 태어날 때까지 기다리셨다면 저를 결코 택하지 아니하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택하셨다면 이건 아니란 말이죠. 이것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절대 놀라지 아니하시리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동전에 또 다른 한 면이 있잖아요. 그것은 누구든지 그리스도께 나오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이지만 그리스도께 나오는 자, 예, 그 사람이 택함을 받은 거죠. 그리스도께 나오지 않는 자는 누구입니까? 버림받은 자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나오라, 마셔라. 그럼 마태복음 11장에도 있고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도 있단 말이죠. 이것은 다른 말이 전혀 감이 되지 않은 채 진실하면서도 분명하게 구원을 제시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는 자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선택서를 이야기하고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런 부분들을 다 말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 나온 자라고요. 나온 자는 분명히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과거에 선택해 주셨다라고 말이죠. 또 하나 그 13절에서 14절 말씀 속에서 중요한 것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에요. 예?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그 이제 13절 하반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너희를 택하사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란 말이 구원의 과거에 있어서 과거를 말하는 것이라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은 현재를 말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위치와 행동에 있어서 모두 거룩하게 되셔야 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말이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위치가 거룩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구원의 과정에 있어 과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여러분의 삶과 관련된 실질적인 면에서 거룩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혜 안에서 성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단어가 진리를 믿음으로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서 너희를 택하사 구원을 얻게 하신 구원의 과거적인 것이죠. 또 하나는 우리가 뭐 했었죠? 두 번째로 바라보았던 것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에요. 그것은 구원의 현재적인 면이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진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라고 하면 성장해야 합니다. 성장하기 위해서는 진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14절 말씀인데요. 이것은 구원 과정에 있어서 미래를 나타낸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의 휴거를 말한다고 보는 건데요. 요한 1서 3장 2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본 것을 인함이니. 그리고 골로새서 1장 27절도 이렇게 진술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것은 성도의 미래에 대한 소망을 말한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적인 측면이 있어요. 구원은 현재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현재 안에서 또한 자라나는 측면이 있어요. 구원은 미래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쉽게 표현해서 이것을 저는 교회에서 가르칠 때 구원의 삼중적 의미 이렇게 가르칩니다. 구원의 과거, 현재, 미래. 맞아요.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구원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13절과 14절을 통해서 구원 과정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15절로 가보세요. 이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키라. 바울은 자기가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과 함께 있을 때 그들에게 가르친 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신자로 하여금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것밖에 없다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16절 17절을 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위로와 위안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하신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로 모든 선한 일과 선한 일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연구는 그냥 말씀 연구하는 그 자체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로 행동에 옮겨지게끔 한다는 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위로할 뿐 아니라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 17절에 보면 굳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랬잖아요. 굳게 하시기를. 이 말은 우리가 교리적인 외풍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깊은 뿌리를 내리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향하여 곧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이죠. 딴 생각 안 하고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책들을 읽지 않고 세상적인 영상물에 빠지지 않게 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역을 하도록 인도하시는 것 역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적용시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사역 안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서신에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게 되겠습니다만 3장에서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게 될 것인가를 잘 가르쳐주고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지 않는다면 주의 강림을 무척 사모한다고 말하는 것, 그것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를 사모하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이렇게 권면하고 위로해주고 격려하고 여러분들의 교회 목사님과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먼저 하셔야 될 게 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겁니다.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 하지 않으면 여러분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삶에는 믿음이 나타나게 되고 주변에서 인정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더 강력한 그러한 심적 내증 속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창문 밖으로 얼굴을 내밀고 그리스도께서 이제 오시나 저제 오시나 그분이 밤에 오시나 낮에 오시나 이거 잘못된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의를 찾으셔야 돼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주의 강림을 믿고 있다고 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 간증이 된다 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3장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매기 성경 강해. 지금까지 Through the Bible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전해주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청취 소감 보내주신 분께는 나침반 출판사에서 하나님께서 김용현 회장에게 주신 부귀와 존귀의 간증서 세상에 가치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를 보내드립니다. 청취 소감을 남겨주실 분들은 인터넷 홈페이지 www.febc.net 매기 성경 강해로 들어오셔서 사연 남겨주시거나 문자로 참여하실 분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이용 시에는 한 건당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